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이 창세기 말씀을 좀 나누게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목표는 이제 연말까지 창세기 50장까지 진도가 나가는 건데 오늘 이제 저희들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첫 번째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가 있었던 하란 땅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향 그리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떠나서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하란입니다. 하란.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지금 이제 장소가 어딘가 하면 하란입니다. 하란.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몇 세에 세상을 떠나는가 하면 175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딱 이제 한 반텀 정도 될 때,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130세 전으로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오늘날로 하면 중년입니다. 중년. 중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2절과 3절에는 이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약속. 야, 네가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느냐?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또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창대하다는 것은 위대하게 해주겠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 개역성경 번역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이 개역개정 지금 복이 될지라 이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이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출발점으로 해서 수많은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죠. 그런 뜻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이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됩니다.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3절에서는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환영해 주고 축복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못 살게 굴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순종을 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또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어서 너로 하여금 복 자체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출발점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고 나아가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첫 번째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고 하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 한 번의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는데 11장 31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이 지금 떠납니다. 원래 고향은 어딘가 하면 31절 마지막 정도에 보시면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곳입니다. 원래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버지 데라가 살았던 곳은 갈대아인의 우르였습니다. 우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이제 여호수아 24장 그리고 사도행전 7장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목적지가 어디였는고 하면 31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목적지는 어디였는고 하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또 데라는 어디에 머물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어디에 도착하느냐?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하란에 도착해서 아마 잠깐 머물려고 했는데 그냥 거기에서 거류하게 되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거기에서 그냥 살게 됩니다. 정착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이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생애에는 두 번의 출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딘가 하면 바로 우르 땅,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우르를 떠났습니다. 이게 첫 번째 떠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그냥 하란에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이 하란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이제 우르에서 약 한 880km 떨어진 곳입니다. 엄청나게 멀죠. 약 한 900k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대구에서 서울까지는 한 3배 정도 되는 거리, 먼 거리입니다. 그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하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냥 머물러 버리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하란을 떠나게 되면 이 하란을 벗어나게 되면 문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익숙했던 문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마지막 경계 지역이 이 하란인데 이제 이까지는 왔는데 이거 넘어서면 전혀 다른 문명들이 펼쳐지니까 아브라함과 특별히 아버지 데라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데라가 이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란 땅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또 한 번 부르시게 됩니다. 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은 하란이 아니고 가나안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또 한 번의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또 성도님들을 섬기다 보면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하란에서 머물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중간 하란에서. 어쩌면 하란은 좀 경제적으로도 무역도시였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발달을 했던 도시인 것 같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발달을 했고 또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정말 우르를 떠나서 그까지는 왔는데 이거 넘어서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하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한 번 더 떠나도록 도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야, 익숙한 문명, 그리고 또 화려한 그런 문화, 그리고 경제적인 윤택함, 야, 이거 그냥 내려놓고, 또 두려움도 내려놓고, 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주님은 도전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 말씀 오늘 제목이 또 한 번의 새로운 출발인데 제가 이 제목을 붙이게 된 것은 이제 저희 교회도 또 한 번의 새로운 출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 비전센터, 내일 비전센터 건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해드렸지만 이 본당보다도 더 큰 건물입니다. 훨씬 더 큰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규모 면에서 이제 배 이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많은 변화들이 우리 교회 속에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야, 이런 많은 변화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인데 과연 참 이 변화를 제가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마음의 사실 두려움도 제 마음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어쩌면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익숙했던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몸담고 있었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사역으로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항상 열려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항상 열려져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비록 아브라함처럼 갈 곳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만 되면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의 핵심은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한 사람인데 아직 자식도 없는데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과연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나이 75세에 아직 자식도 하나 없는데 그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처럼 이미 중년 그리고 노년에 접어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주님께서는 중년과 노년에 접어든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처럼 그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놀랍고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큰 민족,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일으킬 수 있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데 우리들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약 4천년 이상, 4천년도 더 지났습니다. 훨씬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4천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렇게 위대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젊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애들 보고도, 야 너 이병철 씨 아니야? 이렇게 물으면 우리 애들이 저를 말똥말똥 보면서, 아빠 이병철이가 뭐야? 이병철이 누구야? 요즘 중고등학생들한테 이병철 씨 너 알아? 이렇게 물으면 반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 잘 모릅니다. 이병철 씨는 모르고 누구나 알겠습니까? 이근희 씨나 알겠죠. 그리고 또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야 정주영 씨 아니야?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잘 모르죠. 지금 있는 정몽구 씨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알지, 정몽중 씨는 알지 모르지만 정주영 씨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 신문 같은 곳에 보면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중에 타계했다라고 해서 광고가 나오는데 보면 깜짝 놀라죠. 다 20년 전만 해도 절대 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 그냥 짧은 한 줄의 이름, 그 광고 속에 삶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참 이렇게 생각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자기 이름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1장 앞부분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지었겠습니까? 건축했겠습니까? 그 동기가 뭔가 하면 우리 이름을 내고 이 대로 하여금, 이 건물로 하여금 하늘에 닿도록 해서 두 가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건축했던 사람들의 기대가 뭐냐? 자기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건축했던 그 시도는 좌절로 끝납니다. 실패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느냐?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주십니까? 우리들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시겠다. 영원히 빛나는 이름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할 거다. 우리들 자신이 복되고, 그리고 우리들만 복받는 게 아니라 복의 출발점이 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희들 때문에 복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니까 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좀 들어보시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한 사람을 향해 주님은 놀라운 꿈을 가지셨어요. 그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은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 평범한 사람을 향해 주님은 위대한 이름,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으로 그 삶을 영광스럽게 해주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이 놀라운 꿈을 하나님은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계시죠.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바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이 있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삶이 있는데 그 삶을 향해 믿음으로 순종해라. 그거 따라가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비참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통해 또 한 번의 새로운 출발을 도전하시는 것은 그 이유는 주님은 우리들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영광스럽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기 원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해서 또 한 번의 새로운 출발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실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드셔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누가 만드시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참 하나님 말씀에 열려있는 교회, 열려있는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명령하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은 믿음으로 붙잡고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이런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줄 쳐놓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 앞에 여기 만약 이 집사님이 계시면 우리 이제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이 집사님이, 하나님은 이 집사라고 했겠죠? 이 집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됩니다. 위대한 전환점. 무엇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한 번의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때 75세였다.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6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그 땅을 지나 세겜 땅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이제 고향 친척 아비 집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딱 갔을 때 그래도 뭐는 기대했겠습니까? 최소한 플랜카드 하나는 붙어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환영 아브라함 뭐 이런 게 하나 붙어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거 갔으면 그래도 아브라함을 위해서 참 집도 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땅도 좀 준비되어 있고, 뭐 좀 비어있는 아브라함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플랜카드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누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은 그 가보니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땅 다 차지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어느 누구도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알아주겠습니까? 안 알아주겠습니까? 안 알아줍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받고 집에 가면 우리 집사람이 알아주겠습니까? 야야야야 그냥 뭐 조용하겠죠. 그래 우리 애들이 알아주겠습니까? 안 알아줍니다. 우리 부모님들 알아주시겠습니까? 안 알아줍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 내가 말씀 받고 순종으로 나아가지만 우리 주위의 사람들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것도 이제 줄쳐놓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을 때 약속한 게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낯선 사람, 낯선 이방인이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이 땅,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이지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바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성도님들, 이 장면 7절 말씀,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저를 한번 보시죠. 이 말씀 지금 읽으실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이 땅 줄게.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이거 읽으실 때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셔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십니까? 뭐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그런데 저는 아마 이 말씀, 우리가 모세가 기록을 했다면 아마 이 말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뛰었을 것 같아요. 막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흥분이 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가나안 땅을 쭉 내려보시니까 이때까지 이 땅이 생긴 이후로 가나안 땅에 어떤 누구에게 제사를 드렸죠? 다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가나안 땅에 첫 번째 어느 누구도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는데 이 장면이 뭐죠? 바로 역사상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처음, 이제 가나안 땅이 생긴 이후 처음으로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모르죠, 뭐 아마 가슴이 쨍하셨을 텐데, 만약에 사람이라면 아마 눈물이 이렇게 핑 도셨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 제사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거죠. 누구를 향해 올라옵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연기가 올라와요. 아무도 그분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지만 이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이게 한 사람의 예배였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저는 성도님들, 저는 참 이 말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 예배를, 제가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청년 시절에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끔 도서관 같은 데서도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도서관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도서관 보십시오.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데 저 작은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위에서 바로 이 도서관을 보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습을 보시오.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 저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저 지하철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모습 보시고 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가문에서 집안에서 처음 믿으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드시지만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아니, 저 집안에서 저 가문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가 나타나다니, 정말 그분들이 드리는 예배, 그분들이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모든 것들을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보니까 가치평가를 할 때도 외형적으로 크고 화려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예배가 가장 기쁠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뭐 수백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것도 기뻐하시겠지만, 바로 첫 번째, 혼자서 아무도 예배 드리는 사람 없지만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것만큼 하나님께 감격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찾아와도 몰라요, 몰라. 찾아올 거 기다리지도 않아요. 이미 우리들을 환영해주고 둘러싸고 있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건 말고 그런 곳에 주님이 찾아오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고향 친척 앞이 집을 떠나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낯선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오직 믿음 때문에 첫 걸음을 뛰게 되면 그 사람 세상에서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찾아오셔야 되겠어요?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산다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만금을 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가장 귀한 시간, 가장 놀라운 시간이 언제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말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어쩌면 더 귀한 시간은 언제냐? 나 혼자서. 하나님, 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까지 왔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저는 이 땅에서 이방인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마음을 쏟아부어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때 우리들의 심령 속에는 하늘의 기쁨과 감격들이 넘쳐나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으로 사실 충분합니다. 이 땅에 부자가 되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큰 명예를 얻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고 우리들에게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남아있어서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그때, 그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화려한 것 없어도 주님에 대한 사랑,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거기서 옮깁니다. 옮겨서 또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한 번의 예배가 아닙니다. 또 옮겨간 그곳에서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습니다. 저는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제 우리 내일 교회가 비전센터 입당과 함께 또 한 번의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내일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다시 한번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또 한번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 주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도록 위대하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 결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어서 무엇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부어서 천만금을 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는 하늘의 기쁨과 감격이 가득 채워져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